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였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나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하며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마땅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그 위험을 복음은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복음의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또 풍성한 그런 모습이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는 그와 같은 복음의 그 양면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어떤 서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의 그 진수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지만 로마서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많은 구약의 서신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사역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히브리서는 많은 경고의 말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읽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서운 경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섯 번의 경고가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첫 번째 경고인데요.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마음이 강팍해 되는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고 또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질 수 있는 그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6절에서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2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엄청난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복음의 양면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 왜 구원은 지극히 크고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그 경고인데요.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나려 갈까 염려하노라.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교리와 실천이 아주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 저자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어 동일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교리에 대한 진술이 나오고 그 이후에 실천, 적용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다른 교리를 진술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이러한 그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처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2장 15절까지, 2장 5절에서 18절까지 교리 진술이 나오고 그 다음 3장 1절에 보면 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4장 14절에 그러므로, 또 5장에 새로운 교리 진술, 6장 1절에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술, 진리를 말하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 저자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참 많은 열심들을 내십니다. 그래서 선데이 스쿨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또 여성도님들은 또 여성도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구역예배 가운데 나와서 또 말씀을 배우고 개인적으로 또 경건서적을 읽으시는 그리고 또 많은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설교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열심히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열심을, 동일한 그런 관심을 실천해도, 그것을 적용하는 데에도 나타내고 있는가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이시오, 또한 대제사장이시며 또 영원한 왕이시라고 그렇게 저자가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참된 선지자이시며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온 더욱 간절히 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이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으시는지 그냥 한눈에 이렇게 딱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의 있게 경청하시는 분도 있지만 말씀을 시작하면 다른 생각에 몰입되는 그런 분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그것이 오랫동안 그 마음에 남아서 묵상되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줍니다. 물살에 매우 빠른 급류에서는 얕은 물에서도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동네가 그런 계곡들 또 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씩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를 하는데, 여름철이면 꼭 익사 사고가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 마음에도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서 죽은 것을 여러 번 제가 봤는데,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이 얕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 그 급류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 경우들을 여러 번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하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휩쓸려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방심하면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잎사귀는 정말 많은데 무화과 나무와 같이 풍성한데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이 텅 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떠내려간 데서 원래 위치로 회복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휩쓸려 떠내려갔을 때 다시 회복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곳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종교의 그런 형식과 그런 모양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그 내용은 빠져있는, 그러니까 겉포장지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모습.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난하시며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에는 화려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2장 1절에서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서 들은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기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소홀히 여기다 방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묵상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줍니다. 제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습과 복습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잘 깨닫고 있죠. 복습한다라고 하는 것, 잠깐 뭐 5분이든 10분이든 오늘 배운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 항상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영어 단어도 지금 외우고 있지만 복습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져버리죠. 수많은 단어들을 시간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복습하지 않으면 전혀 공부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다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지난주 설교 요약을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정말 탁월한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잘 기억이 되겠죠. 그러나 저같이 어눌한 그런 설교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그 설교 요약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주중에 한 번이라도 5분, 1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설교 제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한 설교들을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도 않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퇴보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 공적인 예배가 점점 쇠퇴하고 있죠. 공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예배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죄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들을 때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단순히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그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활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또 생각하고 제가 무의식 중에도 이 말씀들이 계속 저에게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의 그런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자리에 나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의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방패마귀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인데 한국 교회에서 가장 잘못 가르쳐지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번역이 됐습니다. 견인이 아니라 성도의 인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되어 있죠.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를 이제 잘못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인데 인내, 견인이라고 한 이 한자는 끌 견자, 끌 인자, 견인차 할 때, 토잉할 때 그 견인이 아니라 굳을 견자, 참을 인자입니다. 굳게 끝까지 견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던 간에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견인교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말을 완전히 이렇게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인이에요. 그 영어로 그것을 보면 칼빈주의 예정론의 5대 교리라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참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견인인데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견인 교리로 그렇게 회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보화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배가 끝나면 저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썼는지. 저는 그것을 제 보화로 모아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흡족하게 잘 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몇 줄밖에 쓰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와서 기록한 그것을 저는 잘 보관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청소하면서 이렇게 주보를 보면 비어있는 자리가 많아요. 아예 쓰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 자리도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얼마나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극히 크고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구원은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교리를 진술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다시 교리를 진술하고 있잖아요. 지금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죠. 앞 뒤에서 이 구원을 증거하신 그 분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권면의 말씀, 적용의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5절부터 마지막 그 18절까지는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시편 8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영화롭게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아론의 그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수를 놓아서 그리고 아름다운 그 관까지 만들어서 아론을 특별한 그런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와 같이 특별한 위치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오적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위치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사람들을 관 씌우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위치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최적의 장소, 그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할 때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 엉겅퀴와 그런 잡초들을 내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결국에는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도처에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90% 이상이 슬픈 내용이고 아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말 10%도 안 됩니다. 전 그래서 기자들이 그런 것인가, 기자들의 선택인가, 실제로 이러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어쩔 땐 가지게 됩니다. 신문을 보지 않을 수는 없는데 온통 범죄에 대한 그런 암울한 이야기들만 가득하니까 정말 이 신문을 봐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속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조작한 결과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렸던 인간의 주의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다시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래서 비참과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간 인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위치로 회복되고 있는 것인지를 에베소서와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벅찬 너무 감격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앉아계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아닙니까?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큰 구원, 이와 같이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을 어찌 등한히 여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주제들을 생각할 때에 히브리서 이 저자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면 무서운 채찍을 들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조차도 그는 주저함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복음의 그 양면성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위험들을 다 피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 이 복음의 영화롭고 이 복음의 그 엄청난 영광스러움 가운데 다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 자리는요. 정말 비천한 자리입니다. 그죠? 내가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도 짓지 않는 그런 자리는 아무도 원치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자리는요. 조그만 실수라도 엄청난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 그의 결정 하나가 그 국가의 미래를, 장래를 또 백성들의 그런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무섭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많은 위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사단은 사력을 다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위험에 빠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평안의 메시지만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분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히브리서 말씀들을 설교해 나가는 것을 참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그 풍성함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의 모든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 풍성한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음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곤고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하며 이 세상에 강한 애착을 가지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지위로 회복하시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로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비추이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이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속에는 세상을 비추일 만한 그 빛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반사하여서 이 세상을 비추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그 위대한 일에 이 교회를 사용하시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